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규모가 큰 그런 대도시도 아니었고, 무슨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앞에 세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정치적인 어려움도 별로 없었고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아디라에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아디라에서 주로 숭배했던 이방신은요, 아폴론이었는데요. 두아디라에 사용된 동전을 살펴보면 거기 아폴로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폴로가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황제의 수호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지역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가 루디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주장사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 자주색 염료를 파는 사람이 자주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를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두아디라라는 동네는 염색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두아디라는 방직이나 염색, 뭐 가죽 가공 이런 걸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상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길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길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길드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뭔가 기념할 일이 있거나 뭐잘 일이 잘 되고 그랬을 때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식이나 축제 같은 걸 했는데요. 그 축제에서 항상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제사를 같이 지내고 음란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길드의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게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두아디라의 배경을 통해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들로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신다라는 말은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이랑 뒤에 쓰인 행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엘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봉사를 했다, 봉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보다 사랑도 발전했고 믿음과 섬김도 발전했고 봉사의 행위도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성장하는 교회였던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점점 더 잘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점점 나아져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너무나 많이 의식하며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력서 쓸 때도 화려하게 써야 되고요. 옷 입을 때도 명품을 걸쳐야 됩니다. 명품이 없으면 짝퉁이라도 걸쳐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외모도 스펙이다라는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뭔가 잡일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걸, 그런 걸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모습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겉모습을 꾸미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겉으로만 멀쩡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겉이 멀쩡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생각과 내가 너희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너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에 집중했던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죄를 용납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내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엣바알의 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고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아니 그 이름에 반대되는 일을 했던 것이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스스로를 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이세벨 같은 성도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미혹했을까요? 여러분, 길드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축제에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음행해도 괜찮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길드에 속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만들었던 거죠. 예전에 이세벨이 풍요와 번성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런 타협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세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세벨 쫓아내셔야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들어가면, 그리고 썩은 사과가 들어간 채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썩은 사과 주변에 있는 사과들까지도 다 썩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요, 썩은 사과 주변에 싱싱한 사과를 더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그 썩은 사과를 제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암도 사랑하는 내 몸의 일부분이니까 이 사랑하는 내 암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야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져오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끊어야 할 대상이지 용납하거나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분명하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여전히 이전의 것들을 따라 살았던 거죠.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죄를 즐기는 삶, 이전으로 돌아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엄격하게 교리를 지키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든지 다 받아주다가 죄도 거짓 가르침도 다 용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된 거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죄를 용납한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의 세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가끔 이런 전화를 받거나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전도사님 혹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예배 시간이 언제고요? 순모임은 언제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뭔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뭔가 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청년은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 그 교회에 결혼 안 한 청년들 많이 있어요? 자기는요, 저는 함께 교회 다니면서 교제할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청년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결혼도 하는 겁니까? 물론 세상에서 복도 받고 영생도 구원도 누리면 참 좋습니다. 때로는요,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세상을 따라 살든지 결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 때문에 결국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길드에 가서 음란함에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전했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는 교회는요, 결국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갔던 길,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마디른 소금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자녀가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세상의 복을 쫓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교회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석 같은 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두아디라가 주석의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잘 아는 주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주석이 언제 빛나는지 아십니까? 주석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으면 주석이 빛이 나는 거죠. 결국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석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발로 악과 불의를 밟아서 태우시는 그 심판의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숭배한 신이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네 사람들이 동전에도 넣고 그랬던 아자로 시작하는, 예, 그새 다 잊어버리셨군요. 아폴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폴로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진짜 능력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교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인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능력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꼭 한 가지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수많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를 타락하게 한 그 이세벨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요, 한 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었으되라는 말은요, 이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 앞에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내가 계속해서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어떤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건 괜찮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려면요,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먼저 자기가 가졌던 재물, 이전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 그 삶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결코 세상의 이익, 세상의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지만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근심은 하고 슬픈 기색은 띠지만 결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번 세상과 타협을 하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그 세상의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아무리 돌아올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즐기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죄로 유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진 사람도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대세에 따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짜장면을 시키면 중국집에서, 그럼 다 다른 사람도 나도 짜장면, 나도 짜장면.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누가 시키면 나도 아메리카노, 나도 아메리카노. 인간관계에서는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은요, 가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같이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럼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남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행위, 우리 어머니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은 길 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 간다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해 주시고, 결국은 그 행위대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남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는 중에도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수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들, 끝까지 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간절하게 남겨두신 그 사람들, 아끼면서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교역자 사무실에는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CCTV의 각도가요, 제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CCTV를 별로 의식을 하지를 않았어요. 뭐 제가 뭐 뒤통수를 비추건 뭐 컴퓨터 모니터를 제가 딴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걸릴 것도,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도, 아, 이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요, 교회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집 여기저기에다 CCTV를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로 온 가족을 이 둘째 아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별히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제가 하면 종이에다가 새드페이스를 그립니다. 슬프게 막 우는 얼굴을 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화면에 제가 제일 많이 잘못을 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아빠만 맨날 새드페이스가 그려지니까 자꾸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새드페이스를 그리지 않도록 의식을 하면서 이제 착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왠지 CCTV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의식되지 않으십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여러분의 차를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괜히 의식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의식됩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다가 아, 내가 경찰만 봐도 의식이 되고 내가 우리 아들이 만들어 놓은 CCTV만 봐도 의식이 되는데 매 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행동뿐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과 신앙은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 크라테사테라는 말은요, 굳게 잡고 변치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변치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말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쓰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인내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글 중에 보면 조장발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농부가 그 모내기 할 때 모를 심었는데요, 이게 빨리 자라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를 조금씩 조금씩 뽑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다 말라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대신에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네, 여러분 빨리 자라라고 모를 뽑으면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갑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그 밖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의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만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만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은 그 손 내려놓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끝까지 구별된 삶, 끝까지 인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서 두아디라 교회를 시작했던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음란을 끌어들여서 망하게 했던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거나.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낙심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